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복종키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밝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여러분이 이런 에녹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대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명한 것은, 야, 에녹이란 사람 참 좋겠다. 죽지 않고 하늘로 갔으니까 얼마나 복받았느냐. 이러한 식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또 그게 아니면은, 뭐, 지가 안 죽고 하늘로 갔든 말든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식의 반응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자격과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어떤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그건 한 개인의 어떤 좋은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게 참된 믿음이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책망을 받았다면, 봐라, 너희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칭찬을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역할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면은 그 한 사람의 얘기로만 보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런 에녹의 얘기는 에녹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의 가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과연 죽음을 초월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뭐가 영원히 사는 길이냐, 무엇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 멋대로 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비록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무작정 그게 옳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길을 만들어가거나 앞서가는 그런 입장이 있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이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간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길을 가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심판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참된 길입니다, 알려주는 빛이고 이정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심판받고 망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도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를 아니한다면은 그건 진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정시해버린 태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까지 한 권의 책이 대수냐 이런 태도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니 영생이니 이런 것은 관심 없다 이런 태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답을 이미 내가 가대의 생각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 여겨버리는 이것은 크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그쪽 길로는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봐라, 이 사람들이 이 길로 갔다가 복받고 천국 갔지 않느냐. 너희도 그 길로 가라. 그걸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고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전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인데도 이게 맞습니다. 우기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가지 말해야 될 길이 내가 서지 말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이건 날마다 배워가고 깨달아 가야 돼요.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 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를 아니한다면 내 관심은 절대로 진리의 길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교리나 또한 성경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거나 말씀을 믿는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인정 자체가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간다. 그 사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하나하나가 삶의 모습들이 과연 뭘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하는가 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느냐 이걸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살펴본다면 오늘 얘기는 엘리 한 사람의 집안에 심판받는 그 집안이 망하는 그런 얘기로 절대로 끝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려진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엘리란 사람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라는 건 너희는 엘리의 길을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엘리는 망했다 그런 얘기죠. 엘리의 길이 망하는 길이고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발 이 길은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은 엘리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걸 살펴봄으로써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엘리에 비해서 어떠한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대하는 태도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제가 성경 찾는 얘기 별로 안 하죠. 찾아보라는 건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기억해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즘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참 굉장히 저를 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요 십계명 같은 율법을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면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을 갖다가 십계명처럼 어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은 참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데에 탈출정을 불허했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억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 말은 잘못된 게 되어버린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어떤 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하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 살아가는 이걸 뜻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는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의미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그런 신자라면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싸그리 무시하고 말씀을 내다 버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그 심령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엘리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몇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까? 몇 번째죠? 예?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신 것으로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음성을 하나님 것으로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가지고 엘리가 그걸 알아챕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가서 또다시 부르는 음성이 있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라고 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무엘 자신의 태도가 아니고 누가 시킨 겁니까? 엘리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분명히 엘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분명해요. 만약 엘리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은 엘리도 사무엘처럼 지금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가르침도 못했을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봐도 엘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13절에 또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합니다. 그의 아는 죄악, 엘리가 아는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엘리는요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또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봐도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엘리가 죄를 모르고 있었다면 아들들이 지금 저주를 자청하는지도 몰랐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금하지 아니했느냐, 이건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말리는 거, 그랬을 때에 너는 왜 금하지 아니했냐 이런 말이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죄를 금하지 않느냐, 이게 안 맞죠. 그래 결론은 엘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게 아니었고 말씀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영토록 심판하겠다는 그런 선언, 그런 저주를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인데 지금. 그래 제가 아까 말하기를 성경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때로는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과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다 엘리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는 엘리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하겠어요. 엘리가 이렇게 살다가 망했다 이걸 말씀하심으로써 혹 우리가 엘리의 길에 이끄들라 그 길을 돌이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게 될 거란 얘기죠.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가 말씀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가 죄인가 여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재상이었기 때문에 알만한 건 다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자신의 자식들을 죄의길에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이건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랐다면 몰랐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엘리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사장이고 말씀도 알고 죄도 알아요. 그러한 그가 자식들의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금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 자신부터가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시해버렸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바로 엘리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말씀을 모르는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성경의 내용 전부를 모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따라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과 내 삶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를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엘리의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 자체가 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년 은속교를 출석해서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보신 분이라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땅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죄다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의 전서 마지막에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나 저주를 받는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죄인가를 안다면은 그 죄를 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 죄를 금하기 위해서. 죄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죄다는 걸 네가 알고 있고 그 죄를 금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무능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이런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살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더 부르게 될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죄를 알고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엘리의 경우를 통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가 죄를 알기는 알았지만은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모른 게 아니었고 막 이러한 죄는 별것 아닌 것이다 이런 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죄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그 마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제사를 멸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한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단지 왜 고기를 네 멋대로 먹느냐 단지 그것만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 멋대로 취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본 것이 엘리가 제물과 예물을 멸시한 것이었는데 자 여러분 구약 때의 제물과 예물이란 것이 뭡니까? 나 좀 잘 봐달라고 바치는 재물입니까? 나 잘 봐달라고 바치는 건 재물이 아니고 뇌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미는 그런 뇌물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구약에 있어서 재물, 예물은 뭘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뭘 위한 것이었죠?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제사를 중히 여기고 누가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제사는 내 죄를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제물의 피만이 내 죄가 해결된 유일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재물을 갖다가 경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고 자연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인 그 제사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근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는 결국 죄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지를 않았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재물을 마음대로 먹는 아들들에 대해서 그것쯤이야 이런 태도를 가진 거죠. 그게 뭐냐면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를 않았다. 여호와의 심판을 보지를 아니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아니하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인 제사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게 엘리가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 집안을 영영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엘리와 같은 삶의 길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한 대로 엘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언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신앙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했다 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봐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길은 제사밖에 없죠. 제물이 피밖에 없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이것쯤이야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고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엘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죄인가 이걸 알면서도 죄를 가볍게 봐버리는 것. 죄인은 아는데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버리는 것. 여기에는 생명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면 끝낸다 모르면 안 심한다 이것이 아니고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경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알면서 짓는 건 더 크다고 이렇게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의 길이었어요. 그게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죄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당연시하고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의 죄를 낳고 죄는 곧 사망 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내 욕심에 대해서 별 심각한 마음을 가지질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의 하나님 심판을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자신이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뭐 심판받을 만큼 그런 심한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를 가볍게 봐버리니까 결국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감사한 마음이 들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심정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구세주로 내가 인정해 주는 이 정도이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영토로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들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죄로 여깁니다. 아주 나쁘게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엘리도 보면요, 아들들이 해망문에 수종된 여인들과 동참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 악행이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그 전에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전에 이미 재물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취급하는 거기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훔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막 잘못한 것처럼 막 나무라고 회초를 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 한다거나 남의 꿈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나중 커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 될 걸 염려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모 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훔치는 이것을 가볍게 보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도덕적인 것과 연관되는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이 땅에 출세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거 당연하게 그래 네 그런 마음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받들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라고 부추기는 이런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네 자신들이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내가 가볍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경시해버리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도 거의 별것 아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반응을 보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죄를 경시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재 상태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에 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전만큼은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수님이 뭐 누구시다거나 왜 오셨는다거나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증거가 돼요. 주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저를 아는 것이라겠죠. 다시 말하지만 계명 지킨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겠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포부와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내가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실지하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고 생명이고 사는 길이다. 이게 성경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과연 엘리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의 실수에 대한 심각한 마음을 가지지를 않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왜? 예수를 안다면 형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진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는 바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나 혼자다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게 전부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악함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게 엘리의 길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실 분입니다. 세상의 죄가 주님의 고통을 줬고 십자가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과연 죄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예수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나를 자비로우심을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고 자비로움일 것이고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사랑과 자비로움 이것보다도 내 본성으로 이웃을 대하고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질 때에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죄를 들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길은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가 비록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자로는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피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외면해버린 것이죠. 신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린 그 주님 마음을 나눈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내가 나눠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살기 때문에 죄가 보여질 때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별것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항상 기억하시고, 엘리의 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한 주님 가신 그 길,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엘리의 길에 서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빛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다면 그 죄를 멸실치 않게 하시고 내 죄 속에서 주의 피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죄를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심판을 보게 하시고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내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